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압권 락합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하다 보면 항상 좀 시점과 잘 안 맞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이 있을 때에는 그냥 긴급을 한번 매번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오늘도 열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일단 그래서 지난 어제 저희가 그러니까 원유의 공급망, 그 다음에 LNG의 공급망, 요거 문제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었고, 다행히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밤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승리했다. 이란이 뭐라건 우리는 승리한 거다. 이거는 그냥 승리한 거다. 라고 하면서 유가 안정되고 국내 증시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는 아직 저희가 준비한 게 없어갖고 준비가 되진 않을 건데 어쩌면은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이 어제는 폭락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폭락장이었는데 이것저것 살펴보니까 그렇게 패닉을 갈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다면 오늘은 급등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죠.
반대로.
네. 그렇게 오들갑 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완전히 리스크가 해소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저는 어제 박현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어제 3월 9일 아침 한 7시쯤이었었어요. 저희 3프로 방송에 나오셔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시점을 잠깐 돌아가 보면 그때는 정말 긴장감과 두려움이 극에 치달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때 박현도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멘트가 하나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지금 전쟁이 끝날 실마리를 도대체 못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럼 이 전쟁은 어떻게 해야지 끝날 것인가를
이거 왜 시작했는지를 모르니까
애매하죠. 어떻게 이유를 모르죠.
뭐가 목적을 가지고서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됐으면은 끝내겠구나 이게 됐었는데 그게 아니라 왜 시작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식의 상황이 돼야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란 입장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뭘 하면 얘가 나를 안 때릴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불분명한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대통령이 그 주변 국가들 때려놓고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네네.
근데 사실 그쪽 미군 기지에서 나이가 맞았으니까.
네.
그럼 그거를 방어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반격은 해야 되고 반격하면 더 때릴 것 같고.
그리고 반격을 안 하면 내부 정치가 문제가 생기죠. 굴복했다는 그 시그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것도 이란 사람들도 이게 왜 맞는지를 알아야 억울하면 반격을 하는 건데 그게 모르잖아요 이란
그렇죠.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되게 어려워서 전문가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거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다고 끝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그려졌었고
그게 오늘 아침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 네.
내가 이겼다.
박현도 교수님도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도대체 전쟁이 끝날 만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끝날 딱 하나의 가능성은 그냥 정치적 선언. 우리가 이긴 거다 이거는. 뭐 진짜 승패가 어떻게 됐건 이건 상관없고 그냥 트럼프가 이겼다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다. 라고 했었죠.
그게 제일 바람직한 긍정적인 시나리오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가 안 나오고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시간도 보니까 내일이더라고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5시 30분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6시 30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전 6시 30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 이때가 저희가 뉴스 3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뭔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략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유가 상승을 위한 정책 옵션을 검토하게 될 거다.
유가 안정을 위한?
네.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얼마나 때리느냐 보다 국제유가 때문에 자기 지지율 떨어지는 게 훨씬 더 고민일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안정화 얘기가 나오는 게 있고 거기에 이제 전략 비축률 공동 방출하는 거 그리고 이제 미국산 원유의 수출 제한하는 거.
수출을 제한해요?
예, 예. 그러니까 국내로 쓰겠다는 거죠.
아,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내로 써야 되니까 외부로는 못 쓰게 하는 거. 중국도 지금
그렇죠.
관련한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유 선물 시장 개입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오늘 좀 정유사들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근월물은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받을 수 있는 기름은 엄청 비싼데 예를 들어서 뭐 한 서너 달 이후에 거를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냐.
네.
그게 지금 이제 그 기름회사들의 고민 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존 섹트 같은 경우도 규정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존 섹트가 미국 내에서 배가 움직이려면 결국 미국에서 만든 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존 섹트죠.
근데 지금 뭐 그런 거 신경 쓸 때냐 지금 돈도 없고 비싸 죽겠는데 뭐 미국 배든 한국 배든 뭐 돌아다니는 배 있으면 잡아다가 기름 실어 날라라. 네. 뭐 요런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어쩌면 요 틈을 틈타서 존 섹트가 좀 개정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요 시나리오만 보기면은 내일 우리 장도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생각이 들었던 부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뭔가 좀 분위기가 좋을 때는 나쁜 얘기하고 분위기가 네. 나쁠 때는 좋은 얘기하고 뭐 이랬고 약간 균형감 있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 일이 이미 일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시나리오는 되게 심플합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왔던 그 유조선들은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로 오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게 뭐 무슨 세상 망 당장 망할 것처럼 그렇게 보실 필요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그 배는 도착한다. 네. 도착한다. 그러면은 그게 한 2주 정도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그 배들이 들어올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봉쇄가 됐잖아요. 그럼 2주 후에는 배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건 2주 후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것도 정해진 미래라는 거죠. 네. 정해진 미래.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충재 애널리스트 한국투자증권의 이충재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보다가 와 이거는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일단은 사태를 장기화하는 거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암울하다는 거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다 같이 망하는 전 세계가 거지.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기름이 멈춘 거. 네. 그러니까 유전이 멈추고 가스전이 멈춘 거는 유사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뭐 거기서 타격을 입거나 뭐 네.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아예 꺼버리는 일은 없었다는 건데 네. 여기 이충재 애널이 이 얘기 해줬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유전이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유전에 기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옆에 가스전이 있고 네. 그럼 이게 뭐 기름 나오고 가스 나오고 그러면은 이 기름이 압력으로 해서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 그렇죠. 빨대를 빵 꽂으면 여기서 솟아 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걸 쭉 쓰다 보면은 얘가 압력이 약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옆에 이제 그 가스전에 있는 가스를 스팀으로 분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압 스팀, 네. 그러니까 고온 스팀으로 물하고 넣어가지고 가스를 빵 때리면 가스가 그 CH4니까 탄소하고 수소로 바뀌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걸 주로 언제 쓰냐면은 우리가 수소 만들 때 네. 쓰거든요. 근데 유전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그걸로
C하고 O를 붙여갖고 이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네. 얘로 기름을 미는 거죠. 기름 밀어가지고 점점 이걸 많이 나오게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석유가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나온 석유가 이미 탱크를 다 채워놨으니까. 네. 그러니까 얘를 이제 안 나오게 하려 그러면은 이거를 밀질 말아야죠. 네. 그러면 일단 이걸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네. 유전 전체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끝났어. 야 이제 기름 캐자. 그러면 오늘부터 기름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다시 시간이 걸린다.
예. 그래갖고 이게 그 보통 정상화를 하는데 한 6주 정도는 걸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그렇죠. 되는 거고 네네. 이게 장기화가 되면 다시 돌릴 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해서 이게 빨리 끝나야 된다. 네. 빨리 끝나야 그래도 덜 데미지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것도 이충재 애널의 인사이트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저유가가 때린 거 아닌가?
저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유가가 낮으니까 때릴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이란을. 네. 이란을 이렇게 때리는데 유가가 높았으면은 못 때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유가가 낮으니까 때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하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거를 때릴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 이게 고유가냐 저유가냐의 그 문제가 수익성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없겠구나. 네. 그러면 어떻게든 자기네가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고유가를 유지를 해줘야 자기네들의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은 고유가가 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라는 해석.
그 말 예. 되게 와닿네요. 네,
그것도 뭐 물론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만 네. 뭐 그 부분들은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유전 개발을 그동안 안 했던 것들에 대한 유전 개발이 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은 다변화가 될 거라는 겁니다.
수입선이
네. 네. 그 지금 중동에 너무 몰려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한 방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걱정을 하면서 수입선이 다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 재생에너지 확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직 종전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킨 거지. 네. 사실 종전은 안 됐는데 그 종전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봉영식 교수님이 또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또 그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일단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란의 정치 체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조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정 세력이 또 따로 있고 막 엘리트층이 그러니까 좀 조직들이 다 자신의 권력과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막 시도를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해당 국가랑 우리 종전하자. 이제 이란과 종전을 하자 했을 때 누구랑 얘기해야 돼?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될 수밖에 그쵸. 없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대표 조직이 없다는 것이 이란과의 종전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혼선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한 가지를 짚어주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 가지가 일단 그 뭐 승리했다고 하니까 미국이 공격을 안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공격을 하는 거를 계속하기는 좀 멋쩍잖아요. 공격 안 한다는데 나는 계속 때릴 거야. 난 맞은 게 있어. 계속 때릴 거야. 이것도 그러면 거의 뭐 전면전 가자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공격은 좀 잦아들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아직 남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모즈타바죠. 그러니까 새로 선출된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과 새로운 그 최고 지도자가 된 이 상황을 과연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놔둘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뭐냐면 네. 푸틴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푸틴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푸틴하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게 미국 내 여론을 좀 안 좋게 가고 있을 때 네. 얘를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냐라고 본다면 푸틴이랑 협상을 해서 네. 니네 경제지지 풀어줄 테니 그러면은 이제 기름이 풀리겠죠. 그렇죠. 러시아 기름이 풀릴 수 있으니까 유가를 잡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네. 여기서 푸틴이 원하는 거잖아요.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거. 네. 요거를 레버리지 삼아서 우크라이나 전쟁 쪽을 종전을 시키는 거야.
내지는 뭐 러시아한테 뭐 돈바스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적당히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거 좀 있으면은 야 네가 우크라이나한테 좀 양보하고 네. 우리가 경제 제재 풀어줄게라고 레버리지를 삼은 다음에 너가 이란을 설득해.
네, 네.
그래가지고 종전하게끔 설득해갖고 두드려 맞고 앞으로 개기지 않겠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이제 비핵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전쟁과 이란 전쟁을 한 큐에 해결하는
그렇죠.
그런 위인이 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냐.
근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또 많은 혼선이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네. 무슨 빅딜을 했을 거고,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에 그 발표들이 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럼 전쟁이 완전히 끝나갖고, 이제 지금부터 아예 안심해도 되냐. 그렇게 또 이제 호들갑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라는 네. 이야기까지 좀 전해드리고
근데 트럼프 싶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건데,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시장의 혼란은 네. 어떻게 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제가 그 싱가포르에 있는 트레이더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왜 그 싱가포르 트레이더에게 자꾸 물어보냐면은 거기가 그 기름거래를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올해 그러니까 이번 주가 미국의 그 쿼드러플 리칭 데이다.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지션들이 정리가 되는데 포지션이 정리가 될 때 혼선이 생길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네.
혼선이 생긴다는 게 뭐냐고 이게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례를 하나 좀 들어달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었습니다. 그 롱숏 거래를 할 때. 네. 우리는 이제 해지 트레이딩 할 때 이게 위로 가는 거 아래로 잡은 거 같고 잘 모르겠으니까 위아래로 잡아놓은 거를 이제 롱숏 거래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이 해지 펀드 트레이더들이 지금 뭐 자금 유출도 생기고 막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롱, 하드웨어 숏 이런 식으로 잡아놨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그 해지를 풀게 되면 네. 이 소프트웨어는 팔고 그쵸. 하드웨어는 사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소프트웨어 주가가 떨어지고 하드웨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라 그럼 설명은 안 된다는 거지. 그냥 포지션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
네.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는 거고.
그럼 지금은 전쟁과 관련해서 에너지 쪽에도 그런 롱숏이 굉장히 많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게... 에너지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지금 이렇게 에너지도 좀 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말 한마디 하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분명히 내일 아침 6시 반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에 긍정적인 내용을 주겠죠.
그렇겠죠.
뭐 그러려고 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서 나오면은 그럼 트럼프 마음대로 되냐? 네. 그게 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뭐 유가가 쭉 떨어지고서 지수가 주가가 올라서 앞으로 그냥 쭉 간다. 야 이제 끝났다. 네. 라고 보기에 아직은 변수가 남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변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이 강세장 조정의 특성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우리는 전략,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물론 다양한 분석들이 있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고 다양한 전략이 있겠지만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마음속에 이 정도는 그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KBA 이은택 연구위원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분 맨날 이그전이라고 해서 딱 한 장짜리 표를 만들어갖고 되게 직관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세장에서 나타나는 조정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강세장일 때 조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횟수가 더 많아져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평년 일반적인 때의 조정의 1년에 한 번씩 있다면 강세장에서는 거의 한 두세 차례씩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한 10%씩 여러 번 발생하는 게 오히려 강세장의 어떤 특성 가운데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복력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그 무섭다고 팔고 막 갑자기 뭐 올라간다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버티는 게 낫다는 말이고 근데 그동안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연간 2회의 그 조정이 언제 나왔는지 한번 보면 역사적으로도 3, 4월 사이에 한번 나타나고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한번 나타났대요. 근데 지금도 3월에 나타났잖아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공교롭게 겹친 겁니다.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도 그랬다고 해요.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회복될 때 어떤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면 V자 반등은 잘 안 나타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 W자 반등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처음에 급락을 했었고 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은 하지만 악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뭔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악재가 일부 해소된 거라서 거기서 불확실성이 좀 소화되는 그런 시기가 조금은 나타났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W자를 그리게 되고 그 W자를 그릴 때는 초반보다 두 번째 W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저점이 좀 더 낮게 형성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 잡았다 이렇게 해서 그냥 행복할 것도 없고 이럴 때에는 그냥 좀 그 낮은 가격에 잠깐 잡아뒀다가 버티는 게 좀 낫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W를 그리게 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리스크 두 가지를 뭐라고 했냐면 연준의 금리나 사이클 종료를 하나를 짚었습니다. 이거는 저도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얘기하는 W가 어제 내리고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린다. 이 W 아닙니다. 그거보단 좀 길어요.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그렇게 쉽사리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게으른 삼촌님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금 그 유가의 가장 큰 변수가 아닐까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취재한 내용은 아니지만 봉쇄가 풀린다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바로 이용합시다라고 하는 선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렸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풍세가 풀렸어. 그 이란에서 공격을 안 한대. 그러면 일단 보험사들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네.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안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럼 보험사들 움직이는데도 또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보험이 지금 보험료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보험료를 또 선사들이 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그 석유가 안 나간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리면 유가가 급락할 수 있겠죠.
네.
그 시장에서. 시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유가가 떨어지냐라고 본다면 아닐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시차가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가나다라 님도 전쟁 선언은 혼자 할 수 있는데 종전 선언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씀인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합니다. 혼자 전쟁 선언을 할 때 그러면 그 종전 선언의 그 나머지 카운터파트를 푸틴 대통령이 설득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네.
것들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그 우리가 우려했었던 전쟁이 계속되냐 유가가 떨어지냐 뭐 이런 얘기에서는 오늘 장에서는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랐는데 네. 이 선언만으로 상황이 종료가 되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게 원유 제재를 풀어줄 테니 유가를 낮추자는 그 의도가 분명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유가가 높아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구나 우리 못 치겠지라고 하면서 중동 국가들은 유가를 좀 높이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부딪히면서 어떤 가격이 형성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전쟁이 없었던 그 시점만큼의 유가가 내려가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지금 당장 금리를 또 공격적으로 더 추가적인 인하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부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이 혹시라도 장기화되는 리스크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다시 한번 W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저점을 잡을 거야. 난 밑에서 잡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강세장에 나타나는 조정, 여러 차례 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좀 조금씩 조금씩 그냥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낫겠다는 게 이은택 위원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리고 저 하나증권 리서치의 이재만 실장님은 또 어떤 얘기를 네. 했냐면은 지금 구도를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한들 네. 비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도 지금 뭐 국제정세가 이렇게 안 좋은데 좀 내려왔다, 뭐 1460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건 이게 1400원 초반대까지 갈 거냐.
네.
그럼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환율 때문에도 원가가 좀 올라갈 거고 유가도 옛날처럼 60불
네.
뭐 이렇게 갈라 그러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그 비용을 버틸 수 있는 업종을 봐라.
네.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 그러니까 비용을 버틸 수 있다라는 거는 가격 전가가 가능한.
네.
그러니까 내가 원가 올라갔으니까 이거 좀 사세요. 라고 해서 가격 전가가 가능한 업종을 좀 보라는 건데 여기서 이재만 실장님이 얘기했던 거는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힌트를 주는데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그 전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많이 빠졌죠.
근데 네. 거기에 그 영업이익률이 높다.
네.
소프트웨어는 원래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비용이 올라가더라도 데미지가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 논리를 한국 시장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그 가격 전가라든지 비용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버텨낼 수 있는 업종이 뭐냐 반도체.
네.
반도체는 그 자체로 쇼티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 우리 좀 비싼 뭐 비싸게 원가 좀 돼가지고 이거 좀 비싸게 안 사면은 나 안 팔래요.
네.
할 수 있는 배짱 튕길 수 있는 데가 반도체고 그리고 조선.
조선.
조선 네. 같은 경우도 이미 고선가 계약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수주 파이프라인이 이제 다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쪽도 이제 우리 천궁
네.
96%를 명중시켰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이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좀 방어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좀 높은 것들이 좀 있을 거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유가의 영향으로 한 2분기, 3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재만 실장님 얘기한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가 있냐면 그렇겠지.
네.
당연하지.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니까 지금 바로 반영은 안 되더라도 2분기, 3분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상했었던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 예상했던 실적보다는 안 좋을 수 있어.
네.
그거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뭘 기준으로 시장을 볼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중요하냐.
아, 네네. 아, 네, 그쵸,
지금은 그쵸. 전쟁이 중요하고 네. 뭐가 중요하고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한 2분기, 3분기 되면 좀 비용이 올라가서 실적이 안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 실적이 안 좋아지는 2분기, 3분기에 갔을 때 실적이 안 좋으니까 약세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이거 거쳐서 4분기부터는 반등합니다 해가지고 그 뒤를 바라보게 될 것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게 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다. 지금 걱정해서 지금 시장을 대응할 거면은 장이 좀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이익 전가가 좀 이익 방어가 되는
네.
뭐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좀 협상력이 굉장히 높은 반도체 쪽
네.
이런 데들은 사놓고 이 출렁거림에 대응을 하게 됐을 때 반등을 할 때도 훨씬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라는 부분이 이재만 실장님 얘기였어요. 근데 이재만 실장님 얘기는 사실 오늘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폭락할 때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거기서 뭐 반도체 같은 거는 아니 우리가 뭐 120만 원, 뭐 하이닉스 120만 원대도
그쵸, 네.
뭐 그때 뭐 이익 대비해서는 싸다고
그때도 막 다섯 배였어요.
어, PER 5배. 샀는데, 네. 그럼 80만 원대, 90만 원대가 그러면은 어. 싸죠. 네. 그리고 지금 유가 때문에 힘들다고 했을 때 어제같이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이렇게 전력 때문에 뭐 반도체 공장이 멈춘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네.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공장 돌아가는 거는 크게 문제 없을 거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회복 탄력성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계론 삼촌님이 적어도 중기적인 전망까지는 어두운 전망인 건 맞군요.
이게 그런 거죠.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주요 팩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어제도 그 에너지 공급망에 대해서 다루면서 지금 당장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2, 3주 지나고 3개월 지나고 했을 때의 팩터는 또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단기 전망은 밝고요. 중기 전망은 어둡고요. 이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도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좀 이렇게 뉴스 업데이트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판단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좀 계속 드릴게요. 이게 네. 진짜 시장 상황이 되게 좋다. 그러면 리스크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해드리고 시장 상황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은 그게 진짜 그럴 때는 보통 극단적인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네.
그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에서는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이런 극단적으로 갈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균형을 잡아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예전에 그 전 방사청장님하고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아직도 이렇게 잊을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저기 무기의 개발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죠. 그 계속해서 이제 윗동네에 있다 보니까 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왔는데 문제는 아무리 이거를 실험실에서 그리고 뭐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뮬레이션 하고 수없이 많은 걸 하더라도 성능 검증이 충분치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능 검증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전쟁에서는 진짜 성능 검증이 된다. 근데
그쵸.
이게 우리가 전쟁이 발생한 걸 우리의 호재로 생각하기에는 되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목숨 잃은 분들에 대한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해서 중동 전쟁까지 우리나라 무기들의 성능 검증이 성능이 검증되는 단계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쟁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신뢰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 천궁 빨리 달라 그랬다면서요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그렇다는 거를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있진 않은데
네네.
근데 거기는 필요하겠죠
네.
이란에서 쐈는데
네네.
그거를 뭐 방어하느라고 자기들 거 무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패트리어트가 굉장히 좋은 무기는 맞지만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궁이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데 명중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뭔가 무기 채워놔야 될 게 있는 거고 여기에 또 유가가 저는 단기간에 회복 그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그
네.
비축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이거 생겨나니까 비축료 이거 우리 이 정도 해놨는데 이걸로도 좀 불안하다.
맞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비축을 하려고 그러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유가가 뭐 지금 말로 떨어뜨리긴 떨어뜨렸는데 펀더멘탈하게 떨어질 거냐라고 보면 그건 아닐 거고 결국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오늘 정유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유사가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가 봐요.
네.
최고 가격제 뭐 시행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공정거래위원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되는 거고 담합 얘기가
네.
나올 거니까 그리고 이게 국내에다 파는 거 해외에다 파는 것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국내에다 비싸게 팔았다가 조사받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해외에는 얹어서 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해외에다 파는 거를 비싸게 팔고 국내에다 파는 거는 좀 손해 보더라도 이렇게 네네. 파는 게 맞을까? 요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비축류를 받을 때 비축류 받을 거를 할 때 국내에다가 많이 풀면은 그럼 손해를 보는 건데.
네네.
근데 국내에다 많이 푼다 그래야지 비축률 많이 쓸 수
그렇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정유사에서는 굉장히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진짜
합니다.
진짜 고민될 수밖에 없네요. 그 옛날에 아르헨티나 꼴이다 그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비용을 써야 되는데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기름을 수출해야 돼. 국내에서 쓰지 마 해갖고 그 기름 많이 나는 나라에서 막 주유소에 기름 얻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물론 그렇게 가지진 않겠죠 우리나라가. 어쨌든 그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네. 근데 그 박 이사님이 딱 그 얘기에 되게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시장 하락할 때 이게 조정인지 뭐 시스템 리스크인지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 결과를 보고 이유를 맞추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보통 조정은 한 10에서 15% 정도 발생을 하고 만약에 경기 펀더멘털이 악화되면서 주가가 같이 하락하면 하는 거면 거의 지속 한 30%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면 거의 한 50% 정도가 떨어질 거고. 근데 우리가 물론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지금이 시스템 리스크 위기 상황이냐? 물론 유가가 계속 높으면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 그럼 경기 펀더멘털 악화된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명쾌하게 딱 이거야라고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쪽의 확률이 조금 더 높겠다. 지금은 약간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한 그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정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보면 일단 네. 그 SHHS님이 정유사가 국내에 안 팔고 해외 팔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혼납니다.
그렇죠.
매우 혼납니다. 그래서 그쵸.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기 네. 들어가 있는 것도 이제 혼내려고 들어간 거니까 네. 뭐 정유사들도 뭐 그렇게까지 뭐 눈치가 없지는 않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볼 때는 어떨까? 이 유가를 비롯한 전쟁 노이즈가 사라지면 어떨까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에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썼던 글에서 좀 네. 따오고 싶고 저는 여기에 제가 그 동의를 합니다. 일단은 그 HBM 시장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네.
이거는 HBM4 베라루빈에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들어간다는 얘기가 마이크론 있었잖아요.
마이크론 빠졌다고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약간 B급으로 들어간다고? 뭐 그랬으면은 이게 변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망한다.
네.
그럼 변할 수 있죠. 베라루빈 칩에 그렇죠. HBM 못 들어가니까. 네. 근데 엔비디아가 망하는 상황이 되면은 그거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는 네. 전쟁이 났든 안 났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2029년까지 쌓여 있는 수주 잔고는 전쟁 전에도 맞았고 네. 전쟁 후에도 맞죠. 그리고 올해 중국 미국의 LNG 프로젝트들에서 LNG 운반선 발주가 좀 늦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안 나올 리는 없죠.
그렇죠.
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 수년치 재고 받아놨잖아요. 주문 네.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전쟁 전과 후가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쓴 무기들을 다시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 좀 더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러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전력기기.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전쟁 전과 후가 달라질 게 없어요.
네.
이미 주문 받아놓은 게 몇 년치 일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단순히 시장이 이제 앞뒤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가 온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그 경쟁력과 네.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수주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면 사실은 전쟁 전후에 달라지는 점이 없다면은 주가의 위아래에 그렇게까지 공포를 가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위기를 한번 느끼고 나면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또 찾게 되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분명 이제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저희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또 빨리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딱 터지면서 그때 아, 더 이상 원전은 좀 위험할 것 같아라고 하면서 새로운 에너지를 또 찾으려는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시나리오들도 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제 그 태양광 전문 그 우리나라 정말 페로브스카이트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 태양광은 페로브스카이트 쪽도 아마 중국이 좀 치고 나갈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치고 네.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뢰 자산이 있기 때문에
아, 네.
아니 그게 뭐 중국 거 다 쓴다 그러면은 네. 뭐 누가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중국 외에 어디랑 일을 할까라 그러면 대부분 한국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전쟁 전후에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오늘 네. 아침에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그러면 그 일라 일리가 왜 굳이 한국 와갖고 저러냐라고
네.
그러면 이게 뭐 전쟁이 있든지 없든지 전쟁이 나면 더더욱 중국이랑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근데 저런 거 있어요. 뭐 임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중국에서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했었죠.
네, 근데 그거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지 이게 더 중국이랑 많이 하게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분명히 한국에는 그런 수요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로슈가 와서 뭐 7억 달러 내, 5억 달러 내겠다, 뭐 일라이리가 와서 5억 달러 내겠다. 이 상황은 전쟁이 지나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국가가 어디냐, 네. 여기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럼 중국이 뭐 언제는 태양광 못했습니까?
그쵸,
옛날에도 그쵸. 잘했고 네. 앞으로도 잘할 건데 중국 거 몰빵 칠 거냐라 그러면은 이 공급망 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의 경쟁력은 더 높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쟁의 변동성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펀더멘탈하게 괜찮은 회사들 좀 싸게 산다.
네.
뭐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뭐 이거는 그리고 전쟁 이슈가 사라지고 시장이 이제 전쟁 이슈 말고 다른 걸 얘기하게 될 때는 결국은 저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업종이 그게 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좀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이렇게 라이브를 좀 켜도록 하겠습니다.
개은 삼촌님이 네. 종합하면은 물류비가 많이 인상되는 건 예정된 미래일 것 같은데 그게 수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라고 한다면은 실적에 미치는 영향보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건데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리바이벌 해드리면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2분기, 3분기에 영업이익 감익이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전망하는 거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의 문제는 전쟁이 좀 중요한 이벤트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게 2분기, 3분기가 되게 되면 오히려 또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개별 기업의 이슈들을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니까 네. 그 시점엔 이익이 안 좋을 거니까 그때 주가가 안 좋을 거야가 아니라 그때 이벤트가 뭔가로 달라져 있으면 그거는 그때 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익이 감익이 되든지 말든지 단기적으로 이익이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쌓아놓고 있는 3년짜리 수주, 4년짜리 수주가 없어질 거냐
네.
아니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다시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올 거냐 그런 시나리오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시장 대응을 할 때 너무 겁난다면 그러면 진짜 올라갈 때 아, 못 먹은 게 아쉽고 뭐 떨어지면은 뭐 손절 못한 게 아쉽고 이게 자꾸 전문가들이 손절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손절 못한 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네. 무거우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손절 잘해야 되는 것도 맞긴 맞는데 그냥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는 것도 답입니다.
네.
가만 아무거나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 방어가 되는 그리고 충분한 그 역량을 가지고
갖고 있는.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미래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더라도
네.
뭐 크게 뭐 요새 뭐 코스피 10% 떨어지는 게 그냥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네.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자주 뵐게요. 라이브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꼭 이렇게 시장 변화 아니더라도 네. 뭐 주요하게 큰 뉴스들 생기면은 그 뉴스 그때그때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앞권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